오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으로 나의 일상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13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하면 저는 우선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죠? 또한 가지는 다윗만큼 참 인생이 참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한 그런 참이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참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시고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이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밀착된 삶.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참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참 힘든 그런 인생의 걸음이 있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해결함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은 울림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도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읽으셨지만 1절부터 6절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짧습니까? 길습니까? 시편 내용이 이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참 울림이 깊습니다. 이 말씀이 울림이 깊고 그리고 또이 시편이 시지만 하나님의 이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무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이 시편 13편의 이 탄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탄식. 이 시편 13편을 좀 어떤 형식인가? 시편은 좀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형식 또 장르. 그런데 이 형식이 탄식의 장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 13편을 탄식시다, 탄원시, 비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탄식 기도시, 좀 이제 길지만 개인 탄식 기도시라고 이 시편 13편을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요, 탄식에 해당됩니다. 탄식. 이 시인의 탄식, 다윗의 탄식. 그리고 3절과 4절은 탄식 이후에 간구, 어떠한 간구를 했는가, 그리고 5절과 6절은 고백, 그리고 찬송.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의 탄식이 2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2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의 시작을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탄식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신명은 보통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냐면 이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떠올려야 할 부분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의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 탄식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탄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 탄식의 내용이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 탄식의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반복되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후반절에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의문사가 무려 몇 번 나옵니까?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이 탄식의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함을 넘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과하지 않는가.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탄식을 또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데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직접적인 것 같고 좀 과하지 않은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 이 탄식의 대상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누구에게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원수죠. 2절 후반주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원수 앞에, 대적 앞에. 오늘 이 1절과 2절에 이 다윗의 탄식, 이 시인의 탄식과 이 비탄이 어찌 보면 누구의 탄식과 누구의 비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또 비탄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1절과 2절의 탄식을 보면요,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아픔, 비루함, 슬픔, 문제들,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무엇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그 시인의 깊은 고뇌의 상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1절과 2절의 탄식의 내용을 읽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어떡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 그리고 근심을 하고 있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요, 네피시라는 말인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원뜻을 보면 이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목줄이 이 물에 여기까지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번민하고, 그리고 종일토록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1절에도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의문사, 이 정말 이 탄식의 중심이 되는 이 말씀 중간에 어떤 시간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종일토록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정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통해하고 비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시인의 그런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오고 내리막을 걷고 뭐 그럴 때도 저희들이 탄식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인의 1절과 2절에 이 탄식이, 이 탄식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재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이 원수와 대적의 이 구체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수인지 누가 대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원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짓눌러서 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원수와 대적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그 가운데 고립당하고 그 원수가 약점만을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세력으로 넘쳐나고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탄식의 상황에 묶여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의 이 깊은 탄식 속에서 이 시인은 탄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탄식에서 어디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한 번만 불렀지만 지금은 내 하나님이여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시력을, 보이는 눈을 이 밝힌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상징하냐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연합,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시인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인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판단, 나의 고백, 나의 이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생명, 그 교제, 연합,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이 탄식에 정말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절에도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그의 문제도 아니라 이 시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 이것을 이 시인은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이제 찬양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을 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고난 중에 이 시인의 믿음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이 시인이 나아갔는가? 여기에 보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오직 주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사랑. 의지했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사랑은 한글 성경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언약과 연결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10절, 11절 보시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도 보여주시죠. 12절. 이 인애가 바로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인의 믿음 안에는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를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인은 현재적인 이 삶의 확신의 근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단식으로 시작했던 이 시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6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마주할 엄두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탄식에 거할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 시편을 구약성경의 요약집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했지만 이것은 옛날 옛적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비통함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수치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 이 시편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